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백년 살고 싶어.
안녕하세요. 실전 건축 팟캐스트 그림 같은 집 짓기를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구석구석 알아보는 방송
집구석이에요.
겨울이면 행복하네. 멋쟁이로 뿜필 띵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처가집 돈인과 함께면
본격 실전 건축 예능 교육 시사 방송 같은 그런 방송
그런 방송
좋은 방송
아파 방송
또 한 번 계절을
이라고 바꿔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깜짝이야
그러지 마
왜 분열을 조장하지?
그러니까
삐처리 해줘
그러니까 저 사람 다를까? 어쨌든 여름에도 계속 만나고 있을 우리 방송 집구석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1, 2부 같은 날 녹음을 하니까 근황 토크 할 게 없네요. 뭐 잠시 사이에 생긴 근황이 있나요?
과자 먹었어요.
토리한테 안부 전화했어요.
토리가 뭐래?
엄마.
냉장고를 보면 아빠.
진짜? 아 진짜 너무 뭔가 이렇게 호기심이 너무 강해갖고
얼마나 신기하겠어 세상이
그치 진짜 뭘 눈 뜨자마자 어디 데리고 가라고 막 잡아 끌고 막
기어다니지 않나 아직?
기어다니는데 안아달라고 오지 그러면 안으면 일어나 자기가 일어나지 못하잖아 자기가 위로 가고 싶은데 그럼 내가 일어나야 돼 일어나면 발로 이렇게 자기가 가 왼쪽으로 가 그럼 자기는 못 가잖아. 내가 가야 돼.
그러니까 신호를 주는 거야. 움직이라고.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신호를 해.
반대로 가봐.
그럼 반대로 가잖아. 반대로 가면 조금 이렇게 되게 막 열망하는 듯이 그쪽을 바라보다가 금세 가는 방향을 봐. 그쪽에 뭔가 또 새로운 게 있잖아. 그럼 또 그걸 가.
수행하는구나.
그러니까 얘는 모든 게 다 신기한 거야.
그럼 그렇겠지.
그럴 나이지.
막 울면 딴 데 데리고 가면 나이. 울음을 끊쳐.
그럴 나이야.
그럴 나이야. 아주.
나이를 얘기하는 게 되게 웃겨서 이제 개월수로 얘기할 때가
그럴 개월이야
그렇군요 우리는 아무래도 아무리 그 잡음이 적게 들어가도 아마 빵빵 소리나 뭐 차 소리나 이런 게 조금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생활 소음들은 다 들어가죠
뭐 그렇게 저렇게 듣는 거죠 뭐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오히려 집중 잘 될 수도 있어
아 그래?
그거 있잖아요 백색소음? 앱이 있대요
백색 소음
예, 백색 소음 그건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카페나 이런 데서 공부하는 사람들 있어요. 많잖아요. 그래서 카페 소음을 들려주는 앱이 있대.
왜?
그게 그 소음
더 집중을 잘 되게 한.
그게 이제 그런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음파의 영역 같은 거 중에서 뭐 좀 낮다 그랬나? 좀 다르대요. 그런 생활 소음 같은 게 그 오히려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MC 스퀘어.
완전 조용한 거보다
네, 완전 조용한 거
더 집중이 잘 된다고요? 네, 네.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버스 맨 뒷자리에서 책 보는 게 제일 잘 들어오더라고.
멀미나.
토할.
토할. 씩씩 여기 그런데 덜컹하면서.
덜컹하면서.
하긴 나 그것도 어플 봤어요. 나 한때 갖고 있었는데 빗소리 나는 어플 막 이런 거.
아 그런 거 있죠.
그 어플은 네. 왜 있는 거지?
그 나도 갖고 있는데.
마음을 안정시키는.
내 앱 이름은 도담도담이야. 뭐냐면. 아기가 그런 백색 소음을 들으면 잠을 잘 자요.
그래서 너무 조용하면
아기 좀. 귀에다 대고 이제 비닐 바시락바시락 떨리는 소리나
맞아.
그게 왜 그러냐면 엄마 뱃속에서 듣던 소리가 그런 소음이랑 비슷하대요. 그래서 하수구 소리, 빗소리, 뭐 진공 청소기 소리, 드라이기 소리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어렸을 때는 막 울다가 그거 딱 들려주면 애가 조용해져. 많이 써먹었어요.
그런 신기한 것들이 다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뭔가 다 나와 있다는 전에 그랬듯이
우리 그렇죠? 이제 인사할까요?
그러니까 인사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떠들었어 인사해요
눈치 게임 한다면서 눈치 게임 한다면서
요원조 강민환입니다
디자인 소소 장소연입니다
건축그룹 탐해지로입니다
에이 많이
걸렸어
이번
뭐 하나 하고 해야 되는데
건너뛰는 건가?
아, 그래도 해요.
네, 토리 아빠 이용민입니다.
오랜만에 하는 특집 방송이라 그런지 지난주에는 세종로에만 머물렀지만 오늘 전국으로 퍼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진정한 관공서 건물들을
그렇죠. 그래서 할 얘기가 꽤 많아서 뜬금 질문부터 딱 들어가 볼게요. 네.
5월의 어느 주말 충무로의 모든 소리와 함께한 집구석입니다. 차 소리, 경적 소리, 아스팔트 공사 소리까지 송구합니다. 그래도 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리 아빠의 뜬금 질문.
네, 토리 아빠의 뜬금 질문 네. 코너입니다.
아, 오늘은 그 댓글이 저번 주부터 좀 별로 없었는데 그 윈드 웨일 이란 아이디를 쓰셔서 페이스북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듣고 있던 숨은 애청자입니다. 아, 이런 분들 좋아. 한 아이의 아빠로 똑같네요. 3년 뒤에 집을 지으려고 저는 좀 더 나중에
대화하지 마. 너 대화를 하고 그래.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라고 해봤자 관련 책 읽고 웹서핑 하는 정도 찾는 정도지만요. 그런 저에게 집구석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1회 방송은 참 유익했습니다. 들을 때는 몰랐는데 올 봄부터 땅을 알아보는 와중에 생각이 나서 다시 들어보니 내용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더군요. 아, 그 땅 이야기 할 때 그걸 들으셨나 보다. 그 상황이 되면 다시 보이고 다시 들리는 게 있는가 봅니다. 아무튼 늘 감사하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1.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축가 분들은 대부분 서울에 계신데 집구석 팀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분들이 지방의 건축주로부터 의뢰를 받으면 시공 단계에서 감리는 얼마나 자주 오시나요? 일주일에 한 번? 지방이라도 도시와 시골의 차이도 있나요? 라고 먼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떤가요? 지방이시면.
도시와 시골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네,
뭐?
네 별로 네. 없어요.
없죠?
뭐 차가 있으시니까.
감리 같은 경우는 뭐 마무리 단계에서는 서울이랑 지방이랑 횟수가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마무리 단계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는 뭐 골조 칠 때 골조 체크해야 될 때 가고 그 외에는 보통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감리를 나가요.
네. 그리고 가야 될 상황이 생기면 거리에 상관없이 그쵸, 가야죠. 가야죠. 네.
그 아까 장선생님 말씀하신 마무리 단계라는 건 어떤 거예요?
인테리어
다 지어지고 나서?
그쵸.
인테리어?
골조 공사 끝나고 뭐 좀 큰 것들 이런 것들 좀 되면은 네. 내부에 이제 마감재가 막 보기 시작할 때는 좀 더 자주 가봐야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정들이 워낙 짧으니까 지나가 버리거나 좀 체크해야 되거나 이런 일들이 좀 생기니까
근데 이게
좀 자주 가죠.
우리도 초반에 얘기했지만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고 사실 감리는 또 다른 분한테 맡길 수도 있는데 실제 설계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감리도 본다 뭐 이런 게 되지 않았었나요?
따로 맡길 수 있는 데는 사실은 좀 없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주택 같은 네. 경우는 작은 건물이기 때문에 되게 현장에서나 감리 과정에서 결정할 일들이 되게 많이 그럼요. 생겨요.
네. 뭐 내가 안 하겠다, 나는 감리 안 하고 설계만 맡기겠다 해도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감리가 사실은 이제 일정 규모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네. 말씀하신 대로 감리 회사가 따로 있고 그 자격이 되고 뭔가 기준들에 합당한 회사들과 계약을 해서 감리를 해야 돼요. 큰 규모 같은 데는 상주 감리라고 해서 현장에 매일매일 있어요. 있게 감리하는 것도 있고. 근데 작은 규모의 주택은 설계한 저희가 대부분 감리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할 때도 설계 감리로 설계 감리 계약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감리가 뭐, 분리되는 건물들은 되게 굉장히 대규모 네, 아파트 단지들 네. 위 주로 외부 감리 단이 들어가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많고 그 외의 건물들은 웬만하면 설계한 사람들이 감리를 하죠. 왜냐면 그게 이제 설계한 사람들의 의도가 시공에 가장 잘 반영되려면 그걸 감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의도를 잘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리 때문에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마무리 단계에서 자주 못 가더라도 현장이랑 계속 거의 매일 하루에 몇십 번씩 통화를 하고
체크를 해야죠.
예, 계속 사진을 또 요새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사진을 주고받아서 또 체크를 하기도 하고 나름의 방법으로 다 감리를 계속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통 하게 되면은 이제 깨톡방을 만들어서 수시로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 좀 기록을 좀 자세히 남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를 만들더라고요. 블로그를 만들어서 괜찮네. 시공사, 건축가, 건축주 이런 식으로 세 명이 모여서 블로그를 만들고 공사 일지를 올리고. 거기다가
일지를 그냥 쓰는, 네, 거죠. 쓰는 거죠. 서로 대화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괜찮네, 기록이 그것도. 되니까 네. 다른 사람이 와서 열람해서 볼 수도 있으면 서로 서로 이제 정보가 도움이 되는 거죠.
아마 거기에 관련돼서 그 지방이라서 두 번째 질문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감리를 오실 때 드는 경비는 건축주가 따로 부담하나요? 알고 싶습니다.
보통은 설계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 주시면 뭐 좋지만 네.
아 따로 주시면 어. 좋지만
어. 거리에 그, 따라 할증이 뭐.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 계약 시
만약에 이분이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좀 감리가
아무래도 설계 감리 계약할 때 비용을 좀 그렇죠. 고려를 하죠.
그러니까 설계 감리비라고 계약을 하는데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설계비가 있고 감리비가 따로 있는 거죠.
네. 계약서에 항목을 따로 분리를 해요.
그래서 약간 할증이 붙을 수 있어요. 그렇게 거리가 많이 멀거나 힘들면.
그 감리비 말고는 이제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건 없는 거죠. 협상을 잘 하시면.
알겠습니다. 지역이 어디신지 참. 혹시 뭐, 울릉도? 막 이런 데 아니야? 아무튼 잘.
그런 데는 상주 감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울릉도는 못 나오지. 하루 만에 갔다 먹어도겠죠. 울릉도는.
아무튼 집구석 요 팀 분들이랑 또 얘기가 잘 돼서. 나중에 좋은 인연이 됐으면 또 좋겠네요.
연락 주세요.
그럼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청취자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대신하는 남자 여기까지고.
그리고 토리 아빠가
질대남.
대질남이라고 내가 썼는데.
하지 저번에. 말자고.
발음을 정확해야 돼.
근데 근데 토리 아빠가 계속 질문을 대신해 주다 보니까 자기가 할 질문을 계속 못 하고 있었어. 토리 아빠의 뜬금 질문인데 오늘은 짧으니까.
그냥 짧게.
뭐 있어요?
예전부터 그냥 생각했던 건데 계속 밀린 질문 하나 있어요. 직업병 얘기하려고 그랬었어요. 건축가들은 어떤 직업병이 있는지. 왜냐면
그걸 우리가 아나? 다른 사람이 봐야지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아니, 느끼는 아 참 내가 이럴 때는 내가 그래 내가 건축을 하는 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허리에 디스크가 왔을 때?
그건 아까 환경호르몬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 같고.
난 목이 아파. 목 아픈 것도 마찬가지인가?
아 새끼손가락이 아플 때가 있어요.
새끼손가락이요?
왜?
캐드 너무 많이 할 때. 도면을 너무 많이 열심히 그릴 때.
새끼손가락이 왜 아파?
마우스를 잡을 때 제가 좀 잘못 잡는 거예요. 음료수 먹을 때 새끼손가락 올라가는 것처럼.
약지증?
이게 마우스 잡을 때 이게 자꾸 이렇게 올라가요.
너무 세우고 있어서.
아파요. 네, 오랫동안.
신기하네.
그건 건축할 직업병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면
손가락이
그
아파.
저처럼 버티컬 마우스를 쓰시는 게.
그거 써보려고 좀 적응해보려고 했는데
그럼 새끼손가락이 밑에 붙어있으니까 이게 올라가도 좀 덜 아파.
근데 그거가 보통은 이렇게 마우스 잡을 때 우리가 손이 거의 바닥에 수평으로 이렇게 되는데 버티컬은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팔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팔 아프지 말라고 하는 건데 사실?
뭔가 이렇게 되게 익숙해 있다가 이게 틀어지니까 자세도 같이 이렇게 좀 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지금 자동으로
조금만 지나면 익숙해져요.
조이스틱 같이 생긴 거죠.
사실은 손목이나 팔이 덜 아프라고 그걸 쓰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움직이는 거는 휠은 뭐 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사이드에 붙어 있어요.
저기 있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건축가의 직업병 얘기하니까 마우스 얘기하고 있어.
저기 제자리에 저기 있어요. 저는 버티칼을 씁니다.
집에서는 버티칼 쓰고 사무실에서는 이제 빠르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익숙치가 않으니까 그냥 바꿨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쁜 나무나 하늘을 보면
찍어야겠다.
포토샵 소스 같아요.
그렇지. 사진 찍어서 따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죠.
그리고 뭔가 괜찮은 건축적인 요소들이나 장치들을 보면 치수가 궁금할 때가 있고.
어디든 가면은 저는 그냥 한번 습관적으로 쭉 한번 둘러봐요.
그럴 것 같아.
둘러보고 뭐 여기 계단은 어디쯤 있을 텐데.
그쵸. 그 계단 잘 찾아. 계단 화장실 이런 거 잘 찾아.
엄청 잘 찾지.
건물 안에서 길 잃어버리는 일은 별로 없겠다.
건물 안에서 도망갈 수는 있어. 빨리 도망갈 수 있어.
대충 피난 위치나 이런 것도 알고 있으니까.
여기 있으면 여기가 계단 막 이런 거?
대충 그런 게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있어야 될 것 같을 때 있거든요. 설계가 엉망으로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라면. 그런 것도
그런 게 직업병이라면 직업병이죠.
저희 남편이 이제 보면은 어디 가서 장소장님이랑 비슷한데 같이 이제 어디를 가요. 여행 가든지 어디 가면은 얘기하신 대로 좀 어, 저 디테일이나 저런 거 괜찮은데 저런 거 좋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재보거든요. 제가 손으로. 아. 그러면 아유 또 시작했네. 이게 그러니까. 20cm가 넘어 막 이런 얘기 해주면 응 알았어. 그리고 아. 이제 건물 같은 거 이제 좀 여행 가서 보게 되면은 남편은 한 10분이면 다 봐요. 어. 밖에 나와서 저를 기다리는 게 항상 일이죠. 저 막 몇 시간씩 그 안에서 막 있으니까 좀 다른 것 같긴 하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해요.
영화 같은 거 볼 때도 지금 그렇지 않아요? 막 건물 나오고 그러면?
어 그렇죠. 뭐
영화?
난 네, 별로 영화에서도 영화 좀 특이하거나 좀 좋은 공간이나 이런 거 나오면 아주 좋다. 아, 저런 느낌 좋다. 거 나오면.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아니라 그냥 만들어지는 그런 분위기? 그런 공간이나 구조로 만들어 아, 저런 거 되게 좋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눈에 들어오긴 하죠.
그,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작과 뭐 기계과 막 이런 쪽이니까 그 어벤져스 같은 거 보면 아, 저거 아, 날 수 있나? 막 이런 거 있잖아.
못 날아 못 날아.
근데 예전에는 그 옛날 영화의 그 CG 같은 경우는 정말 막 대중 없잖아요. 무슨 과학적인 이론이 이런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뭐 여기서 터졌는데 뭐 바람이 저기서 분다든지 막 이런 것도 그냥 흔들리기만 하면 분화부다 그랬는데 어. 요새는 컴퓨터 그래픽도 다 계산돼서 그쵸? 막 나오니까
시뮬레이션 하니까 다.
그러니까 요새는 오히려 맞겠지.
아니 나는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은 9.11 이후로 버렸어.
아 그래?
너무 똑같아가지고. 어. 난 맞아. 영화 보는 줄 알았어.
나도.
9.11 그 저기.
어 뉴스 나왔을 때 난 영화인 줄 알았어.
진짜 영화 현장면 같아.
폭발 장면이 너무 똑같은 거야.
나 그때 완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그때 내가 설계 마감을 하고 있었어. 팀 작업이어서 우리 집에서 친구랑 같이 작업을 하다가 저 우리 잠깐만 쉬자 그러고 TV를 딱 켰는데 그 순간 그게 탁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나는 그 이후로 헐리우드에 대한 그런 일말의 의심을 다 버려버렸어.
정말 똑같이 만들었구나. 아무튼 직업병들 때문에 사실은 낭만적일 수 있는 순간이 낭만적이 아닌 순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그 치수 재고 있다니까. 놀러 가서
여기 되게 좋다 막 이러고 있는데 이건 디테일이 좀
불법인데?
때가 좀 꼈는데 뭐 이래버리면은 아, 담대기 덩굴 멋지게 올라가고 있는데, 아, 저런 벌레가 많이.
어, 벌레 나와, 막.
저 나무 작업 막 이런 거 하면, 하고 난 다음에, 카페 인테리어 같은 거 볼 때, 아, 저 단가가 얼마나 나올려나 아, 이런
그치,
거 보고.
그렇게 되지.
아, 그리고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나? 되게 고가의 재료들 쓴 건물을 보면.
호텔.
너무, 어, 저거 쓰고 싶다.
부럽지. 어, 부럽지.
맞아, 너무 부러워.
어떻게 설득했을까? 막 이런.
그러니까 막, 공사비 제한 없는 공사 되게 해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그리고 약간 원래 이건 전부 그런 건 아니에요. 전부 그런 건 아닌데 밤에 작업을 많이 해요.
그렇죠. 올빼미 올빼미.
대체적으로 밤에 작업들을 많이 작업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맨날 아침 옴무이잖아.
그렇죠.
또리 아빠가 맨날 아침에 모이고 싶은데.
아니 저는 아침도
그게 너무 웃겼어.
아침도 어. 10시면 사실 그렇게 이른 아침은 아니고.
근데 전에 강 소장님 그랬죠. 어? 10시는 너무 아침이에요.
아니, 여기 집 다들 근처시잖아. 어?
그렇지. 어. 산만 넘으면 되지.
그니까.
난 집 너무 가까운데?
근데, 그랬습니다.
토리 아빠 전에 그랬죠. 왜 기본이 2시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2시야.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직업병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학생 때부터
그게 몸에 밴 거야.
몸에 뺀
생활 방식이.
저희 친오빠가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건축가 애들 쓸데없이 밤새고
막. 그치 가끔 쓸데없이 밤새고.
그치. 모르는 사람들 막 그러죠. 낮에 미리 하면 되지 않아? 막 이런.
오빠 맨날
낮에 해도 밤에 또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왜 마감 전까지는 계속 뭔가 욕심이 생기니까 하다 보면 그 디자인 관련 직종들이 다 좀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그렇죠.
맞아. 손을 놓고서 거기서 떠나지 않는 이상 계속 뭔가를 계속 하게 되죠.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하면 좀 또 달라지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마지막 순간까지 하다 보면 밤을 새게 되죠.
실무하게 되면 낮에 워낙에 협의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일을 그래. 꾸준히 쭉 앉아서 못하는 맞아요. 경우가 많아요.
공무원도 만나야 되고 마감은 정해져 있는데 만나야 되고
하루 종일 전화하고
회의하고 전화하다 보면 하루가 끝나면 이제
밤에 도면
다 끝난 다른 사람들이랑 회의할 일이 없을 때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래서 야근이 많기도 그렇지. 했고 뭐 요새는 뭐 그렇게까지 안 하지 않을까요? 노동 환경이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조금은 나아졌을 텐데 그렇죠? 그래도 아직까지도
근데 그거는
크게 바뀌기
약간
쉽지 않아요.
일하는 사람의 그런 스타일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서 그거를 지시하는 사람들의 스타일이 영향을 없을 순 없죠. 그 세대 사람들은 그렇게 일하는 게 더 익숙해졌을 테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이 마감 기간을 좀 더 여유롭게 잡아놓으면은 사실은 되는데 마감 기간 똑같이 잡아놓고 협의도 해야 되고 작업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업무가 이제 로드가 걸려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직업병에서 직업 스트레스로 가고 있어.
그리고 그래 간 김에 얘기하자. 왜 공무원들하고 건축주들은 맨날 연휴 끝나고 마감
월요일에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연휴 끝나고 보고 싶어 할까.
연휴 때 머리를 싹 비워놓고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월요일에 보자.
새로운 업무를 이제 보고하고 할 때 자기는 그걸 보고해야 되니까.
근데 그 바람에 우리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전에 연휴를 쉬지 못하는 거지.
그런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많아요.
직업병인지 스트레스인지 알 수 없지만
넋두리네요.
토리 아빠가 간만에 질문했는데
네
뭔가 그러니까. 해소가 됐을까?
간만에 어떻게 스트레스 좀 푸셨습니까?
아니 이제 우리는 스트레스 받는 단계가 아니라 우리가 스트레스를 주는 단계에
그러니까 이래서 안 된다니까.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겠다. 너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요거 녹음 되죠? 녹음 된 거지?
어쨌든 해소된 거죠?
네.
넘어가도 되겠죠?
네.
네. 토리 아빠의 뜬금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11회 2부 분토크 들어갈게요. 지난주에는 거의 세종로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오늘은 퍼져나가 봐야죠. 네, 그래서 관공서 건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가장 주변에서 가까이 볼 수 있는 관공서 건물은 요즘엔 주민센터로 불리고 있는 동사무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동사무소죠.
동단위가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맞아요.
알아요?
그래요?
보통은 그러니까 동단위랑 구단위 중간쯤 되는 단위가 최소 단위인데 우린 너무 작은 단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작은 단위를 쪼개놨는지는 어쨌든 모르겠는데
아, 저 그 들었어요.
일제 때 쪼갠 거 아니에요?
일제 때 그때 그 전염병이 돌았어요.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래서 일본에서 이렇게 막 사람들 막 모아가지고 격리시키고 막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반들 많이 사는 동네는 그게 싫은 거야.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기들끼리 구역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관리 질병 관리를 하겠다 하는 식으로 자치 관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자치했던 그 지역이 훨씬 전염병이 잘 잡히고 덜 돌았대요. 당연히 그렇지. 양반들은
그렇겠죠.
노비들이 재산이니까.
그렇지.
자기네 고급 풀어갖고 했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관리를 한 거예요. 깨끗하게 하고 그 앞에서 다 검사하고 구역 막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치적으로 생긴 단체, 자치단체인데 그렇게 됐다가 일제도 그걸 해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관리가 더 쉬운 거야.
효율적이지. 아무래도 효율적이죠.
그래서 됐다가 그게 동해로 얘기가 됐다가 일제에서 독재로 넘어가면서 여전히 관리가 쉬운 거야.
훨씬 쉽죠. 군데군데 박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빵빵대는 소리가.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빵빵대는 거야?
저건 누르고 계속 달리는 건데.
뭔가 되게 짜증나는.
쫓아가면서.
아무튼 동사무소는 그렇게 해서 생긴 것 같은데 요새는 없애려고 하는 추세가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그렇죠? 모든 게 동사무소에서 하는 그런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없잖아요.
인터넷으로도 많이 할 수가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자판기도 생겼잖아요. 자판기라 그러나 뭐라 그러지? 발권기.
무인 민원 발권기.
발급기?
발급기.
발권은.
그래, 나 이거 이번에 처음 알았어. 동장실이 없어졌다고?
아, 진짜로요?
아, 동장이 없어졌나?
그러면 동장은... 센터장실이 생긴 거 아닐까?
그러니까 동장이 별정직이었다가 일반 직급으로 바뀌면서 동장실이 사라졌대요. 내가 조사한 게 아닌데?
컨트롤 V가 조사했구나.
저도 조사한 게 아닌데.
이거 준호 씨가 한 건데?
그렇구나.
아무튼 그래서 이제는 동사무소보다는
주민센터라는
어르신들 보니까 아직도 저희 어머니도 다들 동해라 그러시더라고요.
동해.
아, 그래요?
동해가 익숙하죠. 동해에서 동사무소로 바뀐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주민센터로 확 바뀐 느낌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동해는 약간 자치적인
그렇죠.
느낌이고 동사무소는 약간 행정적인 맞아요. 느낌이고 주민자치센터는 그냥 복지시설의 느낌?
그런 쪽으로 가려고 약간? 하는 것 같아요.
주민센터에 요새 뭐 어린이
복합하려고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복합하려고 하죠. 많이
문화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아요.
그게 이제 동사무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인터넷으로 많이 옮겨가면서 동사무소의 기능이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 없어지니까 이제 쓸모 없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면 없애라고 할까봐 뭐 하나씩 채우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없애라고 할까봐
그 왜 그 쓰레기 버리는 그 스티커 같은 거 출력해주고 그러잖아요.
네, 동사무소 해줘요, 해줘요 그거.
그거 말고는 복지 같은 거 관련해서 상담 받으러 가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이제 그런 행정 업무를 우리가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통폐합되고 이러면서 좀 단위가 좀 바뀌고 없어지고 그렇죠. 하면서 기능은 더 축소된 것 같고 여러 가지 복지 시설들이 같이 들어가서 거기 아마 막 헬스장 있는 데도 있고
네, 맞아요.
그리고 막 맞아. 어머님 아버님들 모여서 막 이렇게 춤 배우고
거의 필수죠 그런 요가하고, 교실들 만드는 건 필수죠 이제.
문화센터죠
문화센터 같이 독서실 막 이런 거 많다는 데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좀 바뀌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건물도 바뀐 거예요? 아니면 건물이 바뀌고 나서 이렇게
바뀌면서 새로 짓는 건물들은
네,
조금
통폐합되면서 이제 뭐 두 개였던 게 하나로 합쳐지면서 증축이나 새로 지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없어지는 데는 다시 다른 걸로 아예 이제 뭐 복지 시설로 바꾸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냥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싹 바뀌는 것 같은 새 건물이 들어서고 거기가 주민센터로 되는 것 같은.
저 이게 동사무소들이 이제 지어진 지 오래됐으니까 근데 기존의 동사무소들은 진짜 말 그대로 작은 한 1층 혹은 2층 정도의 그런 사무실
현판만 달아놓고
사무실 건물 수준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뭔가 증축한다거나 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들이 몇 개가 통폐합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고 하니까 처음에 아예 새로 동사무소를 건설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도 요구가 좀 많은 시설들을 같이 집어넣으면서 규모도 커지고 들어가는 시설들도 다양해지고 주민들이 많이 와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렇게 할 때도 각각의 주민센터마다 이렇게 뭐 현상 설계를 그렇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공모를 하고
네네. 해서 하는 거죠.
주민센터 다 공모.
근데 이렇게 비슷비슷한 애들 많던데?
최근에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공서들이 약간 트렌드를 좀 타요. 분위기 같은 게.
가장 많이 네. 타는 것 같아요. 네.
엄청 타죠. 네.
그리고 좋은 말 갖다 붙이고. 몇 년 전인가 그 뭐 인권을 위한 주민센터?
아 맞아요.
막 그 이런 현상 식으로 있었죠? 현상 설계가 네. 그런 제목으로 나오기도 하고.
아 그래요?
주제를?
네.
제목 인권을 위한.
네. 인권을 위한 좀. 그래서 뭐 그 행정적인 업무나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위로 올리고 1층은 다 개방해서
그렇게 한 팀이 다 떨어졌어요. 결국 당선된 안은 비슷하더라고.
당선된 안은 비슷했어.
그렇지.
어쨌든 개념은 다양하게 바뀌고 있는 거.
근데 이제 요즘에는 특히나 또 새로운 움직임이 보이는 게 동사무소 주민센터로 바뀌면서 사실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라고 만들고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상 설계를 낼 때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어떤 기준 같은 걸 마련을 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요즘에 최근의 추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를 현상 설계를 냈는데 조건을 달아놓죠. 당선된 이후에 계획한 안대로 만들어주는데 대신 그 사이에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 뭐 설문조사하고
그렇죠.
이런 거.
주민을 설득해라?
주민을 설득해라. 주민한테 이 안을 브리핑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주민들이 여기에 이걸로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요구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이제 다시 반영을 해서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과정이 추가될 수 있다라는 괜찮네. 단서를 달아놓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그 현상 설계 안을 주민들한테 투표를 하게끔 이제 공개 한 며칠 정도 공개해놓고 하는 그런 것들도 좀 있고요. 이거 어쨌든 주민들이 쓰는 시설이다라는 쪽으로 이미지가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또 재밌는 거는 기존에 있는 주민센터들을 리모델링하는데 필요한 시설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걸 리모델링하거나 증축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기존 같으면은 그냥 그 건물만 바꿔주는 건설업자들이 이제 들어가서 그냥 시설만 바꿔주고 이랬을 텐데 이제는 공공건축가들이 한 80명이 한 동사무소당 한 명씩 맡아가지고 이제 전체 매니저가 돼가지고 그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과 주민들의 의견들을 조율해가지고 이제 하는 것들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막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분이 그 공공건축가 풀에 있어가지고 그
맞아요.
모임을 한번 갔다 왔는데 가서 주민들과 동장하고 이제 같이 서로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은 건축가들이 뭔가 안을 설명하고 안을 조율하는 그런 워크숍 과정을 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고.
그거 저도 주변에 몇 명 있어서 얘기 좀 들었어요. 네. 열정 페이를 받고 일하시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매우 잘하시는.
S 무슨 건축가님께서 만드신. 네,
그렇죠. 그 어쨌든 주민센터를 건축가들의 입장에서 좀 바꿔본다는 시도는. 그렇죠. 괜찮은 것 같아요. 시도. 네.
근데 이게 서울시에 국한된 거야 아니면
서울시, 네, 서울시 서울시에서 하는 거야. 서울시에서 하는 거야. 네. 서울시 공공건축가들 네. 하는 거니까.
그 예산을 조금 더 넉넉히 잡으면. 더 잘 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1단계 사업에 하겠다고 이제 신청한 구들이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금천구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주민센터들 위주로 일단 먼저 시행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잘 될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이것도 사실은
가정들은.
시도가 되는 그러니까요. 사업이니까요.
네. 네.
사실 필요한 일이긴 해요.
그렇죠.
필요해요.
제대로 맞아요. 된 시스템을 갖추고 정확한 뭔가 예산이 확보가 돼서 그렇죠. 진행을 하면 꽤 낫지만 어쨌든 그렇죠. 공무원과 뭐 시민이랑 사이에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에서 관공서들이 지어지는 게 안 좋은 피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조금 더 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좀 관리해줄 수 있는 조직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없어질 뻔 하다가 겨우 살아나서 더 막 새로운 시도를 막 하려고 먼저 노력을 하는 부분인데.
그럼요.
근데 그게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다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급하게 바꾸다 보니까 땡겨올 프로그램 일단 문화센터 프로그램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시스템이나 체계적인 것들을 좀.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그렇죠.
이제는 저 지방에 있는 면사무소, 읍사무소까지도 이런 문화센터 개념의 그쵸.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너무 천편일적이라 그 동네 사정에 맞는 시설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는 없이 그냥 일단은 무슨 무슨 교실 할 수 있는 공간,
네.
뭐 체육관, 헬스장, 뭐 이런 것, 독서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서 잘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주민센터뿐만이 아니라 여러 관공서, 보건소라든지 또 많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 연결해서 우리가 어떤 그 단계적인 계획을 갖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그렇죠.
좀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식으로 공공건축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있는 지방자치도 있고 하니까 조금씩 퍼져 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것들이. 과도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보건소나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시설 기준이라고는 있는데 그건 정말 물리적인 기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면적이 이 정도는 필요하다. 이 정도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동이면은 뭐 읍이면은 이 정도 면적이 필요하다. 뭐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어떤 큰 네. 틀이 하나가 있어주는 게 좋죠.
네. 네. 어떤 데는 막 돈 들여서 짓고 어떤 데는 공간이 남아두는데 그냥 비워놓고 세금만 거기다가 낭비하는 경우
그렇죠.
그런 많아요.
많아요.
많은데 관리가 통합적으로 안 돼가지고 아마 서울시 공공건축가라는 풀 자체도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죠.
만든
네.
조직이니까.
네. 그렇게 동사무소 주민센터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청사는 구청, 시청 뭐 이런
그
것들
바로
있잖아요.
윗단위가 이제 그렇죠. 구청이니까.
네. 근데 뭔가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 구청이랑
갑자기
경호가 확 올라가는
그러니까
갑자기
갑자기 너무 커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근데 구청들 사이에도 사실은 막 빈부격차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죠.
돈의 차이가 그렇죠? 되게 많잖아요. 네. 보니까. 지난해 서울 25개구의 재정 자립도가 평균 33.6%로 급락했대요.
에이.
재정 자립도가 50도 안 되는 거야.
그 뭐야? 70%가 빚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 위에서 뭐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정부의 중앙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
자기네 돈이 그만큼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높은 구가 강남구 60%, 중구 58.6%,
야, 강남구도 60%밖에 안 돼.
서초구가 57.4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순서가 종로구, 영등포구, 송파구, 용산구까지가 순서고 그 다음에 제 밑에 있는 하위 4개 구가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인데 10%대예요. 20%가 안 돼요. 16% 정도 돼요.
그럼 얘네는 자기네 구민의 세금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죠?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거죠.
중앙정부 지원금이 없으면은 운영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빈부격차가 나더라고요. 저도
날 수밖에 없죠. 자치.
날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그 이 빈부격차랑 구청사의 규모나 크기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가난한데 막 구청은 막 으리으리하고 막.
구청장은 한 명씩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금천구죠?
금천구죠. 그렇게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되게 청사는 되게 좋잖아요.
아, 이 금천구청을 제가 그쪽 뭐지 서부간선도로를 다니면서 서해안도로 나가면서 처음 짓기 시작할 때부터 봤어요. 뭘 짓나? 어우, 뭐 이렇게 멋있는 게 들어와?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금천구청 딱 써 있는 거라서 뭐지? 쟤는?
그러니까 아니, 어마어마하더라고.
관공서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관공서라 그러면 그냥 인식에 우리가 이게 좀 주입식일지도 모르지만 청렴결백에 뭔가 이렇게 지금 깨끗하고 깔끔하고 단순하고 뭔가 이렇게 봉사적인 이미지 뭐 이게 아니라
네
되게 막 이렇게 너무 멋있 화려하고 멋있고
화려하죠.
막, 미래지향적이고 그래서 약간 좀
어느 쪽의 미래인지 모르겠어.
아 그래서 좀 놀랐던 그게 있어.
금천구청이 독산역에 있나요? 역으로 따지면?
금천구천역에 있을걸요?
독산역 다음 역인가?
하여튼 뭐 그쪽이겠죠.
네. 바로 역으로 나오면 바로 있거든요.
저는 이 동네 갈 일이 없어가지고.
저도 갈 일이 별로 없어서. 네,
그래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길거리 이렇게 차로 가면서 봐도 정말 웅장하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재정자립도를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내 금천구민이야. 근데 내가 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몰라. 근데 구청이 저렇게 되게 커. 그러면 아 우리 구 되게 돈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공서들을 으리으리하게 짓거나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죠.
뭔가 우리 잘 나가 막 이런 거를 지금 겉으로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뭐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닌데 저게 내 돈으로 지어지고 있다는 거를 좀 더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죠.
금천구청을 봤더니 설계비가 31억 원, 그다음에 이거 포함해서 총 공사비 1,180억 정도 들어갔대요. 근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부로 들어가면 되게 호화스러운데 내부도 정작 구민들이 갈 곳은 로비랑 지하의 은행밖에 없다.
민원실 뭐 이 정도겠죠. 뭐.
그럼 각 부서가 이렇게 많은 공간을 차지할 수가 있나? 무슨 그 대단히 큰 쇼핑몰 같은 느낌인데.
정말 거 정말 거.
그러니까요. 물론 2009년 기사긴 한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 막 그런 게 있어요. 12층에도 하늘공원이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어떠한 표식도 한 판도 찾을 수 없다. 아. 우리 막 얘기했었잖아요 예전에.
아 거기가 공용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면 이런 거 불법이다 이런 거.
아 그리고 또 저는 자주 보는데 용산구청.
아 용산구청도 뭐. 화려하죠.
다 그때쯤 지어진 것들인 것 같아요.
경쟁적으로 지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용산구청은 얼마 들었지?
1,500억 들었네요.
1,522억?
아, 1,000억에서 2,000억 사이인가 봐요.
야, 성남시청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네요.
성남시청은 진짜 말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짓고 모라토리움 선언했잖아요.
그럴만해. 3,000억이 들었어.
3,200억.
야.
그럼 이건 누구 잘못이야?
성남시장?
글쎄요.
누구 잘못이? 콕 집어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나?
조금씩 다 누군가 잘못했지만 이걸 추진한 사람이 가장 잘못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때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대규모 청사를 짓는 게.
근데 사실 진짜 아까 말 나왔지만 정작 구민이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어? 이런 데들이 보면은 되게 막 무슨 국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의 무슨 회의장, 그다음에 뭐 공연장 이런 것들이 좀 크게 들어가기는 할 거예요 분명히 이런데 그러니까 규모가 큰 게 막 짓는 거죠. 얼마나 그걸 잘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활용도가 문제인 거지.
그리고 이게 너무 통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사실 에너지 효율이 그렇게 좋지도 않을 거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다 이때 유행이었죠.
온실이지 온실.
우리 세금이 계속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많이 나가는 온실. 거지.
호화청사 중에 용인시청도 들어있네요. 용인시청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이죠? 한 4, 5년? 5년 좀 됐나? 그때 이제 인허가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변 진짜 허화 벌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용인시청이 엄청 크게 딱
부지,
들어서 있어요.
부지도 엄청 크잖아요.
네, 엄청 크고.
연면적이 제일 커요. 79,572
7만 평?
아니, 제곱미터.
제곱미터.
진짜
아, 제곱미터라도.
크고
제일 커요, 여기. 아, 전북도청이 조금 더 크네?
하여튼 너무 크더라고요. 너무 크고 앞에 이제 광장처럼 돼 있는 공간도 되게 큰데 그냥 뭐 비어져 있고 로비도 되게 크고 되게 거대해 보였어요.
엄청 거대한 건물들이죠. 그 주변에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 지금은 아파트 생겼을 거예요.
거의
공사 좀
들어가서.
하고 있었으니까.
우리 세금 막 쓰는 거야. 근데 이게 그게 있다면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할 때 돈이 모자라면 무슨 지방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네, 아, 국채 발행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빚이죠.
그래서 빚이죠. 그래서 그때 성남시가 모라토리움 선언한 것도 지방채 갚을 돈 없다라는 선언을 한 거예요.
용인 씨도 이거 그때 할 때 그거 경전철 한다고 저 한참 다닐 때 막 공사하고 있었어요. 아마 개통도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수익 안 나고 네. 다니는 사람 별로 없고
시청으로 막 연결하고 막
바로 앞에 있거든요. 바로 앞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막 집무실 면적 기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런 호화청산 너무너무 크게 돼 있고
이렇게 클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지으면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만한 게 들어갈 땅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멀리 갈 수밖에 없고
네. 이제는 그때 한번 유행이 지나갔으니까 이미 지어진 청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쵸. 앞으로
아니, 그게 제일 그쵸? 중요하죠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요즘에 좀 저희가 좀 주시해야 되는 관점인 것 같아요.
이미 세금은 쓰여졌고
GDP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청사 이런 것 다 같이 해서
근데 사실 저도 아까 그 주민센터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제가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대학 다닐 때 대학 등록금 그래도 다 비싼 돈 내고 다니잖아요. 근데 사실 대학에 있는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뭐 학교에 무슨 샤워실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다는데 난 가본 적이 없는 거야. 분명히 내 등록금으로 만들었고 막 그랬을 텐데 사실 수업도 당구 치러 다니라고 땡땡이 까고 그러고 다녔으니까 내 돈이 그냥 나몰라라라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은 게 약간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이 주민센터나 이 관공서나 이런 것도
챙겨 먹자 이 말이에요.
내 돈이 분명히 내 돈으로 지었을 텐데 그거를 그쵸.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약간 투표랑도 비슷한 것 같고 뭔가 참여를 해야 되고 관심도 가져야 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그쵸. 그런 게 또 진짜 살기 바빠지게 만들면
그리고 뭐 어쨌든 우리 세금으로 만들었으니까 뭐 학교 다닐 때야 문 열었는데 우리가 안 간 거고 노느라고 관공서는 좀 들어오기 쉽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관공서 자체에서
그렇죠.
네. 서울시청사 같은 경우도 물론 뭐 호화청사 논란이 있었고 뭐 그렇긴 하지만 뭔가 좀 자주 드나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결혼식도 하죠 거기 지하에서.
맞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성남시청도 마당 같은 거 완전히 개방하고 시장실까지 다 개방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런 좀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공간을 어떻게 쓰게 될지.
너무 크게 지어놨으니까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좀 주민들 위주로 찾아주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좀 활용 방안이나 이런 걸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다가 투자를 참 안 하죠.
그러니까,
로비에 가보면 진짜 아무도 안 볼 법한 거 꼭 전시해놓고
형식적으로 그냥.
네, 형식적으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반대급부로 또 광교 신청사 얘기가 또 요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경기도청.
가장 최근에 막 기사가 막 그렇죠. 가끔씩 나오고
계획되어 있었다가 도지사가 바뀌고 새로 들어온 도지사가 이제 호화청사 논란.
피하고 싶어서
피하려고 이제 규모를 이제 막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단계에서 이 사람은 이거 계속 규모만 줄여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규모가 줄어들면 이건 뭐 새로 완전히 새로운 게 되는 거고 여기에 들어오기로 했던 부서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소나 이런 그런 것들이 또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고 이런 또 문제들이 생기니까 착공이
착공을 올해 안에 하고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막 실시설계 단계에서도 막 중단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반대급부인데 중간이 없어 왜?
극과 극이야.
그러니까 좀 적절한 솔루션을 못 찾는 거. 지금 문제가 되니까 없애라랑 거의 비슷한.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설계안을 그대로 가면서. 그대로 가면서
안에 프로그램을 그쵸. 뭐 좀 바꾼다던가
프로그램 바꾸고 뭐 좀 이렇게 임대를 좀 그렇죠. 준다든가
다른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줄여라
욕먹는 거 싫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일을 다 다시 해야 되고 결국은 설계비가 다시 들어가고 돈이 사실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줄어드는데
그럼요.
예. 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관공서 이렇게 희한한 스타일로 짓는 게 그렇게 희한하게 지으면 저게 사람들이 딱 봤을 때 평당 얼마 이런 게 추측하기가 어렵잖아요.
아, 공사비를?
그래서 그렇게 짓는 경우들도 있다고.
아, 참.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구나. 네.
중간 사이에 뭐가 껴있는 거겠죠?
그럴 수도 있네요. 네. 그래서, 예측이 안 되는 군사비니까
그래서 그런 걸 더 선호한다고. 용산구청 같은 경우도 막 날개 이상한 거 막 이렇게.
유리에 막 그 태양열 한 것처럼 생긴 이상한 프린팅이 막 그것도 다 돼 있고.
이상한 거 하여튼 공간들 이상하게 붙어 있는 것들 막 있으니까.
하여튼 뭐 시민들도 진짜 눈 부릅뜨고 봐서 구청장이 이게 내 집이니까 내 맘대로 짓겠다는 관점을 좀 깎아내려줘야.
아니 그런.
그러니까 이게
화려하게 지낸 게 아닌가.
청사들이 규모가 커지면서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시설들이 많아졌잖아요. 예전에 청사들에 그쵸? 비해서 뭐 공연장도 생기고 쓰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난 그런 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큰 게 문제는 아닌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생기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이제 시민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그렇죠. 계속 이제
제안을
해줘야 되는 거죠. 내가 기본적으로 이게 관공서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은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아주 그거를, 저렴하게.
그렇죠. 그걸 적극적으로 이제 시민들이 써야 되는 거죠. 네. 내 돈으로 되고. 지은 집이다라는 건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 스스로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맞아, 싶어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좀 많이 바뀌기도 했어요. 좋은 그렇죠? 방향으로.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옛날에 분위기가. 되게 위압적이고 막 이랬는데 그런 것들도 없어지고 옛날보다 담장 없어진 구청사나 이런 데도 되게 많고 관공서들도 많고 뭔가 바뀌려는 제스처는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내용물 바꾸는 데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그렇죠. 있는.
그러려면 이제 실제로 쓰는 주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많이 해야
의사표명을 좀 많이 해줘야 되겠죠.
우리 주변에 이제 동사무소, 뭐, 구청, 시청 얘기를 막 했는데, 이런 것들이 가장 최근에 새로 많이 들어선 곳은 세종시잖아요.
네. 아주 대대적으로 들어섰죠.
그쵸. 네. 네. 세종시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볼까요? 아무래도 정부청사가 가장 특이하고 눈에 잘 띄는 건물이고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건물이라.
그렇죠.
정부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세종시에는 되게 많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지금 또 계속 내려가고 있나요?
거의 많이, 다 내려 거의
다 내려왔어요.
거의 다 내려왔어요.
근데 모양이 되게 뭐랄까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 같아요.
조감도 봤을 때.
네, 조감도 봤을 때.
CG상에는 그렇게 보이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은 없잖아. 우리가
주변에 아파트.
아파트에서도 이거 다 볼까? 이렇게?
아파트에서 보면 멀리 있으니까 보이겠죠.
드론 띄워서 봐야겠네.
이제는. 근데 세종시 가보면. 뭔가 그러니까 여기가 다 막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출입할 수 있는 곳들이 아니라서 다 청사들이잖아요. 네. 무슨 부처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함부로 못 가는구나.
네, 그래서 다 이렇게
아니 들어갈 수는 있죠.
철로 이렇게 어쨌든 울타리 있고 경비가 입구마다 다 서 있고
이게 원래 컨셉이 지붕을 올라가서 쓰는 건데
못 들어가
지붕을 못 들어가게 해놓는 거지.
지붕으로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땅에서부터. 네. 걸어서 올라가서 지붕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경사로 네. 같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 옥상이 정원이라서 시민들한테 개방하겠다는 컨셉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정부청사 위를 막 개방해도 되나?
그래서 못하게 못 올라가게. 그래서
뭐야?
그래서 못 올라가게.
사실은 그렇게 개방을 안 할 거였으면 이 안을 채택하면 안 되는 그렇지. 거 아니었나?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서 보면은 대통령도 여기 가끔 내려와서 집무를 보고하는 대통령 집무실도 있고 국무총리실도 있는데 그게 노출이 된다는 거지.
그렇지, 노출되면 안 되지, 사실.
그래서 아무나 보면 안 된다고. 일부 딱 그 예약 시간 잡고 오픈 시간도 정해져 있대요, 시민들한테는.
그 옥상에 대해서?
네, 네, 네. 직원들은 아무 때나 갈 수 있고.
직원들.
이 옥상 정원 길이가 3.5km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겠네. 이게 쭉 길게 이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정부 종합청사 같은 뭐, 세종로에 있는 거나 대전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빌딩을 고층 빌딩처럼 그쵸. 지어놓고 층별로 이렇게 각각 부서들이 들어가 있거나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는 그거를 쫙 이렇게 흩뿌려놓고 하나의 길로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일 끝쪽 부서에서 제일 반대쪽 끝에 있는 부서로 만약에 무슨 업무 협의를 갈 일이 대면에서 갈 일이 있다.
차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걸어서 못 가는 거지.
그치 그치 차 타고 가야 되는 거지.
세종시 가봤잖아요, 다들. 느낌이 어때요?
그러니까 이런 컨셉은 뭐 시도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이 정도 규모에서 할 만한 거는 아니지 않았나.
그러니까 나도 이게 건물이 낮아서 뭐 산세를 해치지 않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거리에서는 이게 너무 많아. 이 건물이 너무 크고 많아서 산이 높고 뭐고 옛밖에 안 보이는, 그러니까 너무 길게 가 있으니까.
그치. 위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게 아닌데 사실 사람들 볼 때
도로를 지나갈 때도 양쪽에 이 건물이 있고 그 내 정면에는 브릿지가 지나가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시선을 다 막는, 어딜 둘러봐도 얘밖에 없는 듯한, 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제안했던 것들이 플랫시티, 링크시티, 제로시티 뭐 이런 개념으로 약간 구릉지도 중간중간에 있고 그거를 이렇게 뭐 링크하면서 건물이 이렇게 감싸는 형태로 좀 나지막하게, 그러면서 뭐 건물 옥상도 얘기했지만 옥상에서 이렇게 주변 대지랑도 잘 연계가 되고 뭐 이런 컨셉이었는데, 좀 나중에는 공사하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없어진 것도 있고, 기존 안보다는. 그래서 좀 기대가 좀 되긴 했었었어요. 이게 지어지면 어떤 모양일까. 이렇게 우리가 늘 보지 못하는 그런 청사의 형태였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근데 저희가 장수님 얘기하신 대로 세종시에 한번 다 같이 간 적이 있어가지고, 그 밑을 이제 진짜 가보게 된 거예요. 그 주변을.
청사를.
차로 이렇게 쭉 가보게 됐는데,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강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뭔가 자연과 어우러지고 낮고 뭐 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라, 청사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들어가는데 느낌이 굉장히 다른 도시에 온 것 같고, 느낌이 이게 도시가 아니고
무슨 심시티 같은
약간 영화나 그런 게임 속에 화면에 들어있는 듯한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인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생각보다는 좀 뭐라고 해야, 약간 거칠게 좀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건물의 형태를 유선형으로 막 보여주는 게 아니라 조금은 어색하기도 하고 느낌이.
그러니까 인면 같은 것도 좀 지루하게 안 하려고 다양한 인면들을 여기 이 부분이랑 저 부분이랑 좀 다른 언어를 사용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인면을 구성을 했는데, 그게 다양해 보인다거나 뭐 리듬감 있어 보인다기보다는 그냥 좀 조잡해 보이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그
위에서 보는 배치에 대한 그런 개념이나 이런 것도 초기 현상 설계 때 나왔던 그런 것들을 스터디한 것보다 그 인면이나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시선 높이에서 바라봤을 때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디자인이 좀 스터디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진짜로 그 사이를 지나다니면 뭔가 좀 답답한 듯한.
그래도 저 막 지금 날아가는 듯한 어떤 느낌의 유리면이 막 돌아가고 이런 건 아니어서 그 외벽의 색감이나 이런 것들은 좀 차분하고 그나마 조금 단정해 보이는 느낌은 받았어요. 다른 너무 화려한 그런 구청이나 시청사보다는.
일단 전체 유리가 아니니까.
파란색 유리를 써서 그걸 좀 파란색을 썼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유리 이외에 나머지 메스의 그런 색감이나 이런 것들은 그나마 좀 차분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 구름다리들이 길 위로 막 지나가잖아요. 근데 구름다리가 막 세 개층씩 막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것만 좀 줄여도 훨씬 길에서의 느낌이 덜 답답할 것 같은데, 막
조금 이면에서 그런 치장적인 요소들만 좀 많이 걷어내고 조금은 가볍게 보이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좀 여기도 잘 사용되면 좋을 텐데.
네, 그 저희 갔을 때도 지붕을 쓰고 있는 게 맞을까? 그러고 막 봤더니 들어가는 입구에 역시나 막혀 있었었어요. 근데
경비실 입구.
지금은 일부 개방했다고 하니까.
예약하고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아까 세 분은 안 보신다 그랬지만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그 식스타를 합시다 시즌 2 무대가 세종시거든요. 그래서 막 주인공도 여기 문광부 문화관광체육 뭐 하여튼 그
문화체육관광부
그렇지, 거기 공무원이 또 주인공 중에 한 명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청사가 계속 나와요. 그 입구가. 근데 그 앞에 거기서도 맨날 거기 펜스, 철제 펜스가 있잖아요. 그 입구가 딱 있고 그 앞에 경비 아저씨가 딱 서 있고, 그래서 아무나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뭔가 되게 꽉 막히고 답답한 느낌이 좀.
그러니까 시스템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디자인을 적용을 하니까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지.
건물은
좀 더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게 하려고 1층 막 필로티로 띄우고 막 이런 시도들을 했는데 못 가게 막 이렇게 담을 다시
못 가게 그 영역에다가 담을 쳐놓은 거지.
담을 쳐버려니까
경비 아저씨 세워놓고.
그러니까 이게 길에서의 풍경 또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이 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건축적인 개념들이 많이 좀 사라지기도 하고 좀 그렇게 그 되는
건축
것 같아요.
개념과 우리의 시스템의 변화를 같이 이렇게 적용을 했어야
뭔가
되는데.
새로운 걸 하려면은 새로운 시스템을 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좀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안 돼 있는데 새로운 걸 하라고 계속하니까 새로운 걸 해야겠고.
그것이 창조 경제.
그렇죠. 시스템을 바꾸기에는 조금 뭔가 꺼림칙하고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세종시에도 계속 뭔가 이제 뭐 주민센터고 뭐 구청이 계속 생기고 생기겠죠. 있더라고요.
도서관.
아, 도서관도 이미 있고. 아, 근데 도서관. 세종시 보니까 막 구청사나 주민센터도 또 장난 아니게 디자인이 후리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그쪽도 막 그런 것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새로 지을 때 우리가 항상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청사까지 했으니까 다시 중심으로 돌아와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 세금으로 지은 건물을 하나를 찾아봤더니 위원회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그냥 국회의사당은 그냥 넘어가는 거야?
국회의사당은 여기저기 딴 데서도 얘기 많이 해. 그리고 우리가 진짜 낸 세금으로 쓴 게 아니잖아. 그건 옛날 사람들 세금이잖아. 우리가 이건 살면서 낸 세금으로 지은 건물일 거 아니에요.
이거 지어질 당시에도 말이 좀 많았는데 그냥 말만 한두 번 많고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더라고요.
2012년에 완공이 됐죠. 호화의원회관이라고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던. 욕을 그때 잠깐 먹고 계속 자기들 편하게 쓰는데 뭐.
그 어딘가에서 나온 대사가 있잖아요. 영화에서 나온 대사인가? 욕 먹는 건 잠깐이라고.
아 진짜.
그런 거구나.
이 짓는데 얼마 들었다고?
이게
공사비로는 1,880억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원래 있던
의원회관
리모델링 하는데 477억.
7억. 합쳐서 2,359억. 2,360억이지.
그리고 별도로 별도로 카펫, 소파 등 직기를 바꾸는데 48억이 들었대요.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잠깐만. 아무리 건물이 규모가 커도 카펫과 소파 바꾸는데 50억을 쓸 수가 있나?
책상도 다 바꾼대, 바뀔 때마다.
아니, 4년마다 새 걸로 바꾼대는데 왜 4년마다
새 책상 나 하나 주면 안 되나?
그러니까 나 소파.
의자 엄청 좋은 걸 거.
임기 5년이니까 끝날 때쯤에 한 번씩 바꿔 주나.
그러니까 그때 아마 이제 또 그거를
준비해 가지고 바꾸고
중고로 매입하는 전문 업체가 또 결탁이 어디 돼 있나?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혹시
설마
구의원 사무실 다 있잖아. 국회의원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이런데
확인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네. 아니 이게 돈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저희가 잠깐 정신줄을 놓을 뻔했다가 아까 사실은 이거 찾다가 컴퓨터도 정신줄을 놨죠.
컴퓨터가 놀래가지고
컴퓨터가 열받아가지고
우리 죽을 뻔했어. 우리 다 날릴 뻔했잖아요.
갑자기 꺼져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규모도 엄청 커졌고 옛날 의원회관에 비해서 보니까 내장재 외장재 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
다
아까
대리석으로
아니 왜 다 대리석으로 까는 거야?
그게 고급지잖아.
이따리 스타일로.
아, 진짜. 이 의원 회관이라는 게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 국회의원 집무실들 모아놓은 데죠?
일하는 데죠. 보좌관들이랑 같이 있는 의원 사무실.
들었는데 이 의원회관 안에 별별 그 다 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다 들어있어서 여기서만 그냥 지내도 별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트니스 센터 같은 거.
목욕탕 같은 거, 사우나 다 들어있고, 미용실이니 뭐 피부관리실이니 뭐 다
지역에 있는 사무실은 뭐 하지?
의원 건강관리실도 있네?
지역구 관리해야지.
지역구 관리.
그게 의원 한 명당 이게 보좌관 수가 예전보다 많이 늘었다고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나는 그러니까 국회 의원 숫자나 국회 보좌관 숫자나 이런 거에 나는 별로 상관 안 해요. 걔네 지금 일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국회의원들이 할 일은 굉장히 많고
국회의원들만 보좌관들이 그러니까 보좌관들은 엄청나게 일해요.
보좌관들은 아홉 명이 모자랄 만큼
그러니까 보좌관들이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보좌관들은 지금도 계속 뭐 툭하면 밤새고
장난 아니야. 일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보좌관들의 업무 공간이 늘어나는 거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일하는 뭐 그런 필요에 의해서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런데 늘리면서 이제 뭐 국회의원 실 자체 집무실 자체도 많이 좀 늘어났고 화장실 하나 더 생기고
그러니까,
회의실 나는, 하나 더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죠.
아까 그 토리 아빠 그랬잖아요. 여기 일하는 곳 아니냐고. 그렇죠. 근데 신축 의원회관 지하에 그 건강관리실은 340평이고 거의 사우나, 되게 큰 사우나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상시 근무하는 인원들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그게 호텔급인데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회의실과 민원실은 굉장히 작대요. 다 좁고 세미나 공간 딸랑 4개 있고
세미나 공간 4개면은 뭐 하시는 거야?
간담회실이 5개 뭐 이렇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일하는 공간은 굉장히 작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민원을 위한 어떤 방문자 센터? 그거 크기도 예전이랑 똑같다고. 싹 돼요.
오지 말란 얘기지.
오면 귀찮게 하니까?
아, 들어가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
그래서 한 의원당 보좌관들이랑 해서 그 공간이 50평 정도?
네, 45평? 조금 넘나봐요. 네. 근데 그게 장관급이래요.
아, 장관도 아니면서 무슨 장관급으로 왜?
장관급으로 대우를 하란 얘기지.
근데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라면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런 시설이라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일하러 가는 곳이지 그렇죠. 쉬러 가는 곳이 아닌데 건강관리실 하루에 1,0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대형 사우나의 버금가는 넓이 그리고 6시부터 8시까지 문을 여는데 5명의 트레이너와 4명의 이발 미용사 1명의 보조사무원 우리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있죠.
그렇죠.
아니 목욕탕 가서 쓰는 거랑 머리 자르는 거는 괜히 돈 내서 동네 가서 하셔야지.
해도 되잖아.
동네 경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나는... 왜 거기서 하는지 참.
그렇죠. 그러니까 또 면적은 뭐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고 칠 수도 있어. 뭐 어디든. 근데 이 내장재를 보니까 다 대리석이래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계단도 대리석이고 엘리베이터 바닥도 대리석이고 그 벽이 대리석이다 보니까 그 층마다 있는 소화전 방수 기구 한 문도 철문 대신에 대리석 문으로 돼 있대요.
그러니까 대리석이 뭐 내구성 면에선 좋죠. 뭐
그런가?
껌을 뱉어도 잘 뗄 수 있고.
뭐 비싸니까 네, 그렇죠.
뭐, 건축주들이 선호하는 거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리석이 업무를 하는데 뭐 그렇게 도움이 되면
그니까
그런 거 되게 웃겼던 게 이 국회의사당 여기 9호선이 지나가잖아요.
네.
9호선들은 전체가 다 모든 역사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다 같은 방식의 디자인으로 다 적용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외부로 올라오는 출구도 9호선들 보면은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국회의사당 쪽에 붙어 있는 출구가 하나 있거든요.
네.
거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설계를 변경했어요. 동으로 용처럼 이렇게. 출구를 만들어놨어.
좋아해. 네. 황금색.
아니 자기네들 지하철로 안 다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들 볼 것도 아닌데
국회
그래.
국회 그 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용으로 해야 된대. 그래서 그 국회의사당 앞쪽에 있는 그 9호선 출구는 그렇게 돼 있어.
아 정말 창피하네요.
근데 또 이거에 대해서 국회 사무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국회 사무처가 예전에 막 초호화 건물이라고 막 욕 먹을 때. 제2의원회관 건립 비용은 1881억 9600만 원이라면서 건물 비용을 최소화했다고 변명했대요. 대리석만.
대리석과. 대리석과.
대리석만 딴 걸로 썼어도.
그렇구나.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아, 최소화한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본 거죠.
네.
참. 이러니까 국회의원 한번 하면 얼마나 하고 싶을까요?
그러니까요.
계속 하고 싶겠지.
50평짜리 공간이 주어지면.
우리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한테 그거 하나 주면.
그렇지.
뭐든 할 수 있을 텐데.
글씨 하나만 주면은.
넓게 할 수도 있지.
그쵸.
하면 좋으니까. 자료 같은 것도 막 많이 그럼. 보관해야 될 거고.
민원실 방문자들도 더 편할 수 있고.
더 편할 수 있고.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뭐 본인들이 다 조금씩 돈 내서 짓는 게 아니니까 세금으로 짓는 건데
아낄 거 아끼고 네,
재료나 이런 자재 같은 거 좀 아끼고
카펫도 4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고 이러지 좀 말고
얼마나 거기를 많이 걸어 다니
맨발로 다니나 보지
그런가요?
청소를 해 청소를 이 사람들아 아니 지금 청소를 안 해
지금 이거 합쳐서 2300억 정도면 우리가 지금 뭐 호화, 청사 뭐 이런 얘기했던 것보다 그쵸? 많이 비싼 그 하여튼 그거보단 비싼 비용이에요.
아니 그렇게 비싼데 비해서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비싼 청사들, 호화 청사들
제일 비싼 게 성남시청이에요.
3,200억.
그 국회의원 여기 국회의원회관 여기 들어가면 2위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용산구청 그렇게 으리으리하게 보여도 1,500억이거든요. 1522억. 그러니까 이미 지어진 공간이니까 우리가 늘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미 지어진 공간이니까 그걸 뭐 부시거나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조금은 아껴가면서 쓰고 세금으로 지었다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목욕탕 일반 사람들도 갈 수 있나?
못 가죠.
못 가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가? 여기는 그렇게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거 아니야.
의원들 못 들어가게 하고 시민들한테 개방해야 돼.
시도의 돈 아니고 우리 돈으로 지은 건데.
그러니까 거기 물값이 얼마나 되겠어.
아니 아까 그런 그 뭐 국회의원 뭐 체력 관리실 뭐 이런 데서 일하는 그 트레이너 다섯 명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한 게 우리 구청이나 시청에 그런 체력 관리실에 피트니스 담당하는 사람이 한 두세 명만 있어도
그죠? 그러니까
뭐 그건 뭐 시민 월급 충분히 줄 수 있지 거기
우리들이 이용하는
그럼요.
거니까
아니 그리고 국회의원들 열심히 일하려면 뭐 건강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이해해줄 수
뭐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내가 네. 봤을 때 여기서 운동하는 애들이 몇 명 해야 되겠어.
사우나만 해요 거기. 사우나래요.
그리고 네. 사우나가 진짜 왜 필요한 거야. 진짜 만약에 일을 위해서 내가 정말 집에도 못 가고 그치. 씻지도 못한다라고 하면 샤워실 만들면 되잖아요. 샤워실
맞아. 라꾸라꾸 침대 갖다 놓고
그 목욕당이 있대잖아, 목욕당.
네.
어? 거기 모여서 여야 맞아. 의원들이.
초당적.
초당적 협의를 한대.
그런 얘기도 하고, 베개 및 송사 같은, 어? 그런 얘기도 하고.
그니까. 책상도 좀 오래 쓰고요. 그치. 책상 요새 뭐 4년마다 책상 새로 사는 사람이 우리 나라에 어떤 국민이 그럽니까? 4, 5년마다 책상을 바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오죽하면 이 미국 대통령들 얘기를 했겠어. 미국 대통령들도 책상을 물려받아 쓴다는데.
그치, 그 물려받아 이런, 쓰는 게 약간 전통 같은
이런
게
얘기를.
우리나라에선 정착되기 조금 힘든 정서예요.
근데 싫은 거야.
싫죠.
내가 싫어하고 맨날
나는 더
싸우던.
비싼 거.
맨날 싸우던 애가 쓰던 책상을 내가 물려받아? 막 이러면서.
그냥 남이 쓰는 걸 쓰는 게 싫은 거지.
대통령은 어떻게 되나? 집무실이 인테리어 싹 다시 하나?
네, 다시 하는 보면? 경우도 꽤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 싹 모아가지고 막 불태워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나는 항상 똑같은
줄
알았어.
너무 싫어, 막 이러면서?
다 똑같은 스타일로 하는 거지, 그냥. 비슷하게.
그럴 수도?
네, 너무하다. 이거 뭐야, 이, 밖에 유리도 외관 95%가 고급 유리, 그래서 뭐.
그게 그 유리로 하는 게 트렌드라서 유리로 하기는 했는데 그 에너지 효율 욕을 많이 먹으니까 그러면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고급 유리, 고급 복층 유리를 쓰겠다 해가지고 한 거래요.
아, 그럼 계속 비싸진 거네?
말이야, 뭐요.
그래.
뭔가 이렇게 한 단계씩 보면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문장을 전체로 이어버리면 뭔가 좀 안 맞는.
그래, 다 맞는 얘기야.
그 아까 그 뭐 준공식?
아우.
돈을 얼마를
개원식?
개원식? 얼마를 씩?
본청 사무실 도배 2억 8,400만 원. 의원 소개 방송 제작에 4억 5,262만 원. 연찬에 식사비가 6,200만 원 해서 48억 원이 들었는데 이게 18대 개원 비용의 3배랍니다.
아니, 방송을 왜 만들까요?
자기네들끼리 하는데 뭘 만들어?
다 알잖아,
다
이미.
아는데?
그래도 뭔가 자기들 나오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 그럼 직접 만들기도 해보는 거지.
그 로비에 계속 틀어놓나? 어디 이렇게 가면은 계속 뭐 틀어놓잖아. 음식점 같은 데 가면은 방송에 나왔던 거 이런 거 계속.
그럴 수도 있겠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막 마지막엔 결국 이렇게
어쨌든 관공서인데 너무 지금 심한 거니까 이거는
시민들이 이용도 할 수
전혀 쓸 수 없는 공간인데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도 없어.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에 이미지도 많이 안 나와서.
안 걸리더라고요. 네. 구글에서 안 걸리면 없는 거야.
네. 그렇죠. 어쨌든 더 많은 우리 세금으로 지어진 건물들이 우리 주변은 굉장히 많죠, 사실. 뭐 경찰청, 법원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우리
그러네.
세금으로 지어진
그렇죠.
관공서고 훨씬 많은데 그걸 하나하나 다 뜯으면 저희 그냥 이걸로 계속 가야 되는 거.
근데 이게 우리가 사실 그렇죠. 이런 방송을 하는 게 으로 뜯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냥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건데.
알려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보니. 있는데, 예. 그렇다.
그렇게 됐네.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그 타임라인스러운 그런 방송을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네요. 그래도 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많이 달라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를 계속 알고 관심을 가져야 우리가
이거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우리한테
상황이에요.
공간들이나 네. 그런 것들이 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도 좀 들어요. 옛날엔 막 다 똑같이 생기고 막 기와지붕 올리고 막 그랬었는데 요새는 그래도 적어도 그런 짓은 안 하는 게 나은 건가? 그걸 모르겠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약간 지역적인 특색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많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역적인 특색?
그러니까 이런 관공서라든지 이런 걸 지을 때 뭔가 우리 고장은 전통 안동이라든지
근데 이런 그런 얘기가 이거는... 나오면 그런 얘기가 나오면 또 기와지붕 올린다니까?
근데 그게 건물로는 잘 안 되는데 지방마다 다 들어가는 입구에 그런 거를 형상화한 가로등이나
그치
뭔가 다리에 그 펜스나 이런 거에
그,
가면
그렇긴 해요.
다
그,
있어요.
소래 지나갈 때 보면 이렇게 돌고래 두 마리 이렇게 네. 넘어가고 있고 막 그, 하긴 해요.
난간도 네. 물결 파도물이잖아요.
갈매기 모양 있고.
나 옛날에 그거 했었어요. 그 무슨 조형물 있잖아요. 특산품 조형물. 그거를 하는데 이번에는 좀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디자인 좀 했어요. 그 특산품이 잣이었거든요. 잣열매. 그래가지고 잣이랑 애매하게 비슷한 듯 하면서 뭔가 좀 추상화된 듯하게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 이 정도면 공무원 설득할 수 있겠지 하고 갔는데 공무원이 막 한참 얘기하다가 결국은 그거 다
무산시켰어.
예, 무산시키고 잣이랑 똑같은 모양으로
잣을 잣이랑 똑같은 게 아니라 잣을 놓은 거지.
대형 잣을 그냥
대형 잣을.
네, 그러니까 동네마다 막 고추 있고 막 그런
사과
사과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무슨 홍의장군 뭐 하여튼 그런 뭐 뭐지? 홍길동 맞아, 뭐 이런 뭐
그리고 그 특산품들을 다 그 뭐냐 3D 캐릭터 이렇게
캐릭터 해가지고
캐릭터
3등신 2등신 캐릭터로 딱
머리 크고
눈과
눈 크고
입을 다 그려놓지.
그쵸. 그렇게 해서 다 해놓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보는 우리들은 좀 식상하고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들은 안전한 선택을 하려고 거.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
그런 것 같은 지방 갈 때마다 그 보면 되게 재밌어요. 풍경이 갑자기 확확 바뀌어요. 깜짝깜짝 놀래요.
얼마 전에 충주를 갔다 왔는데 충주 딱
사과죠 사과
도서 딱 들어가자마자 사과 먹었어.
그치 사과
저기 다 약간 높은 도로였는데 저쪽 아래쪽에 강물이 흘러가고 그 옆에 나무가 있는데 큰 나무에 엄청 큰 복숭아 조형물이 달려있는 거예요. 나무도 조형물이야.
그치
엄청 큰 거예요.
대구는 컬러풀 대구 해가지고 패션 무슨 그런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에서 청도로 탁 넘어갈 때 청도에 탁 넘어가자마자 소. 아니 깃발이 막 있어요. 그 도로 옆에 거기 세 그리고 저 앞에 되게 큰 이렇게 뭐 간판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광고판이 깃발은 새마을 깃발이 쫙 달려 있고요.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 청도라고 적혀 있어요. 아,
소싸움보다 그게 더 우위구나.
그러고 조금 더 가야 소가 나와.
네. 네. 재밌기는 한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죠.
그냥 깔끔하게 돼 있는 거 쓰고 그돈 아껴서 다른 데 좀 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야, 그런 디자인,
예쁘지도 않고
디자인 비용도 다 세금이고
그쵸?
그럼요.
그게 뭐가 중요한지를 일깨워줄 수 있는 건 사실은
도시 전체를 누르동산처럼 정리하려고 사람들이
꽤 좋아 보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기는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관심을 가질지는 좀 더 고민을 해보고 해야 되겠지만 그 천천히 바뀌어서 그렇지 바뀌긴 바뀔 거예요.
바뀌어요. 바뀌긴 바뀌는데 이제 그때까지 사람들이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이런 청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 좀 뭔가 그 청사 자체를 좀 활용해서 써보려는 노력들을 좀 계속 꾸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만한 시설도 충분히 되어 있고 지금은.
그러니까요. 그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공서 건물은 이번 주에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할까요? 나중에 내 생각엔 관공서 특집 2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할 게 너무 많아서.
관공서는 뭐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간단히 그냥 훑어본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의 본토크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이 정도로 정리하고 집박 소식 듣고 마무리하러 올게요. 네, 집구석의 집박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주실래요?
저희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서울 고가 그 현상설계 당선작과 출품작을 서울 신청사에서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그러니까 방송 나가고 하면 뭐 조금 빠듯할 수 있겠네요.
네, 이 방송 예, 나가고 나면 조금 빠듯할 네.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 우리 타임라인에 살짝 언급했으니까
그렇습니까? 총 이게 그 이게 지명으로 진행된 현상 세계였거든요. 그래서 7팀한테 지명을 했고 이제 그 중에서 1등이 네덜란드 건축가 비니마스가 당선이 됐고요. 2등이 조성영 건축가가 당선이 됐고. 3등이 조민석 씨 이렇게 당선이 됐고 중국 건축가도 있었고 스페인 건축가였나요?
네, 스페인 건축가도
있었고 스페인 건축가도 있었고 그러니까 일곱 작품이 이제 모두 다 전시가 된다고 하니까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이게 아마 프레젠테이션 영상이 그쵸. 있어서 그것도 아마 같이 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형이랑 네. 예, 영상이랑
심사할 때 것들. PT를 하게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 괜찮네요.
괜찮네요. 네. 그거 네.
제가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본 적
저도 조성룡 씨 네. 거 올라와 있는 걸 한번 본 적 있어요.
네. 재밌을 것 같고 그 다양한 건축가들이 이 서울시 서울역 고가 이 부분 또 우리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네. 그런 면에서 흥미롭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시청사 1층 로비를 나는 아직 못 가봤어.
나도 거길 못 가봤어.
어때요?
진짜? 어. 나 한 두 번 가봤는데.
아 진짜요?
안 들어가지게 되게.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옆에 이렇게 화분 같은 게 쫙 네, 위까지
벽에다가 벽으로, 조경하는 거 벽면 좀
그래서 그 꼭대기가 무슨 카페라고 스카이 라운지 같이 돼 있다 그래서 거기 올라가 봤어요. 근데 아무도 안 보이는데 왜냐면 그 유리 벽이
유리 때문에?
좀 네, 두껍고 좀 그래갖고 근데 그 위쪽에 조그만 전시실도 있고
지하는 가봤는데
나는 못 가본 것 같아 아직 내가 아니. 게을러가지고 아, 진짜 좀 다녀야
지나가면서 뒷면은 봤어.
지나가면서는 사면을 다 본 것 같은데.
나는 그 앞을 지나갈 때, 지나가기 전에는, 아, 오늘 서울시청 근처 지나니까 한번 들어갔다 가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그 생각이 다시 날 때가 지나쳤을 때. 아, 근데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게 참 나아진 점인 건 뭐냐면, 그 건물이 어떻게 생겼고 호불호를 떠나서, 그냥, 아,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가본다는 생각을 하기 어렵지 않고, 누구나 쉽게 들어가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참 많이 달라진 점인 것 같기는 해요. 집박소식에서 또 본토크 이야기를. 죄송합니다. 네. 간단하게 첫 번째 집박소식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집박소식 전해주세요.
네, 두 번째 소식은요. 전시 소개인데요. 이게 1부, 2부로 나뉘어진 전시인데 1부는 날짜가 좀 지났습니다. 5월 11일에 끝난 거였고요. DDP에서 이제 종료가 됐는데 전시 제목은 건축 더하기 디자인 더하기 삼동행이라는 그 부제로 창신 길이라는 제목의 전시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창신동이 또 다시 여러 가지 뭐 이런 도시 재생이라든지 이런 자그마한 뭐 창신동 봉제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뭐 좀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어서 그곳에서의 어떤 그런 좀 창조적인 활동들을 하는 작가들의 뭐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전시해놓은 그런 전시인 것 같은데 DDP에서 했던 전시는 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뭐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듯이 보는 그런 전시였던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릴 거는 2부 전시인데요. 2부 전시는 5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창신동 동네 일원에서 이제 여러 군데에서 벌어지는 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시 기간은 네, 6월 28일까지고 이 창신동이라는 곳이 박수근이라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서양 화가가 있어요. 고향은 양구인데 그래서 박수근 미술관이 양구에 있거든요. 근데 작업실이 창신동에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나도 박수근 하면 뭔가 강원도 막 이런 느낌이
네, 그래서 창신동 일대가 박수근하고 백남준 씨가 작업하던 공간이 있다고 해서 박수근, 백남준, 뭐 문화예술거리 뭐 이런 것도 만들려고 하고 뭐 그런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도시재생들 또 봉제공장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좀 활성화 시켜보자라는 취지에 사는 것 같은데 이 창신동 길, 창신동 일대에서 그 이루어지는 이거는 프로그램이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5월 30일 과 6월 6일, 6월 13일, 6월 20일에는 창신, 숭인, 장소의 혼과 도시 재생이라는 이런 주제로 성균관대학교의 신중진 교수가 동네를 돌면서 이렇게 뭐 설명을 해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5월 16일, 5월 23일, 6월 27일에는 어반 하이브리드라는 그런 한
단체인가?
예비 사회적 기업 이 창신 동대문 봉제 산업의 과거와 현재라는 주제로 봉제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돌면서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폰 앱과 소리 지도를 통한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어플을 다운 받아가지고 자기가 혼자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건 이제 도시의 산책자 봉제 마을 창신동이라는 주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소개해드린 어플이나 소리지도 같은 걸 다운받아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돌아보셔도 되는 그런 독특한 네. 전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거 좋네요. 어플 네. 들으면서 이렇게 돌아보는
거.
이 장소랑 이런 걸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장소요?
네.
장소는 창신동 일대. 좀 자세하게 찾아보고 페이스북에 올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집결하는 장소 같은 게 따로 있을 것 있을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매주 토요일 네. 뭐 11시에서 뭐 1시까지 네, 네. 이런 그 프로그램들을 좀 구성을 그렇죠. 하는 것 같은데 네. 정확히 어디서 모여서 어떻게 네. 하는지에 대한 전시 정보 지금 좀 없어가지고 그렇죠.
각각 네. 지금 날짜들로만 나와 있는데 네. 집결지가 어디고 어떻게 되는 건지는 신청을 어떻게 하고 하는지는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좀 찾아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같은 기간에 DDP에서 박수근 전시도 하네요.
아, 올해가 박수근 50주기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DDP에서는 뭐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간만에 들어가 봤더니 네. 행사가 많네요.
네, 행사도 많고 거기 뭐 디자이너 샵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저희 그리고 건축하는 사람이니까 그것도 있네요. 대학생 건축연합축제? 네. 그 전시도 있네요.
그게 몇 년 전부터 그 건축하는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러게요. 네.
하나의 주제로 뭔가 하는 워크숍식으로 해서 거기서 나온 작품들을 이렇게 전시해놓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끼리
그러니까요. 다양한 것들을 하니까 DDP의 전시들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좋은 게 그쵸. 많으니까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하고 있었던 전시인 것 같은데 이제 간송문화 전시 지금 매난국죽 선비의 향기에서 추사 김정희 단원 김홍도 뭐 이런 분들의 그림을 6월 4일부터 8월 30일까지 한다고 하니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DDP에서요?
네.
DDP에서 간송
4부네요. 4부. 네.
간송전을 계속 시리즈를 네. 바꿔가면서 하거든요.
이게 4부 끝나면 아마 다시 들어갈 거예요. 간송미술관으로.
아 그래요?
네.
가봐야겠다.
그러니까 이번 거는 선비라서 막 추사 김정희 막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김홍도 뭐 이런 등 이런 다양한 전시들도 우리 좀 즐기며 삽시다. 아무리 먹고 살기 빡빡하고 힘들어도 날씨도 좋은데 이런 것들 좀 보고 살자고 제가 저한테 얘기하는 중이에요 지금. 좀 덜 게으르라고. 그렇죠?
그러게요. 집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집구석에서.
방송이 집구석이라서 그래.
나 너무 이 방송 제목과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어.
그 왜 가수는 노래 제목 따라간다고.
아무튼 집박 소식처럼 좀 집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집박 소식 마무리하고 저 인사하러 돌아올게요. 네, 오늘은 뭔가 타임라인 아닌 타임라인 같은 타임라인 인 듯한 그런 본토크를 한 것 같네요. 그죠?
그렇죠.
우리 세금이 어떻게 사용됐었고 그 공간들은 또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이게 관공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세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쵸.
어떻게 쓰이는지 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욕을 안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저거 다 내 돈으로 지은 건데 막 이런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기는 해.
그렇죠.
저거 다 내 돈인데 막 이런.
아니 사실 내가 한 달을 살고 뒤돌아보면 내가 내 돈 낭비한 것도 참 가슴이 아프고 속이 쓰린데
남이 내 돈을
남이 내 돈을 쓴 거야.
마음껏
내가 내 지름신에 몰려서 그나마 그 잠시의 쾌락도 느끼지 못하는 거 아니야.
소리 소문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뭐 했는지 모르는 거지.
어려운 건 것 같아요. 이제 그 관심을 갖는다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그쵸?
대한 것도 그렇고
맞아. 그냥 헛소리 하면 헛소리라고 생각을 좀 해주고 그걸 싸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쓰면 뭐 복지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동네에 정말 실질적으로 잘 되는 방향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막 으다다하고 멋진 청사 우리 동네에 들었으니까 뭐 좋다 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은 다른 시선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런 주민들이랑 같이 하는 이런 프로젝트 회사 다닐 때 좀 해보고 그러면은 동네에 이제 그런 마을 회관 같은 거 지을 때도 어르신들이랑 얘기해보면은 뭐 우리는 오래된 한옥 같은 거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비어있으니까 그런 거 제안하고 이러는데 아니 새로 짓는데 뭐
그렇죠.
4층으로 콘크리트 건물 유리 쫙 해서 크게 해야지 동네에 하세요. 딱 이 얼굴이 살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조금 더 돈을 효율적으로 쓰고 우리 동네에 정말 도움이 되고 내가 잘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거로 우리가 조금 시선은 더 해야지. 주민들이 그런 걸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예.
진짜 그 동네의 품격은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하면서 그렇게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관공서들도.
그렇죠? 품격이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 얘기는 마무리에 와서도 끝나지 않네요.
관공서들은 어쩔 수 없어.
아, 진짜 좀 잘 계획돼서 잘 쓰고 있는 데를 좀 한번 찾았으면 좋겠다.
우리 찾으면 그때 다시 특집합시다.
알려주세요. 제보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찾으면 다시 해봅시다. 이번 방송 어쨌든 이렇게 아쉬워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방송이 저희가 저희 장비를 구비하고 첫 방송이라 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질이 듣기에 편하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 아마 소음도 많이 들어가고 편집 방법도 달라지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부자들이 아니어서 비싼 장비를 살 수가 없었거든요.
세금 네.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 네, 그래도 좀 계속 잘 들어주시고요. 저희는 열심히 준비를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2주 뒤에는 다시 또 집에 대한 이야기로 저희 돌아올게요. 저번 주에 한번 강조드렸지만 이후로 다시 강조드릴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재생 버튼과 좋아요 이런 것들 네, 잘 눌러주시고요. 댓글과 질문들로 저희들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하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네, 페이스북에도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소식도 좀 전해주시고요. 메일로 따로 보내실 내용이 있으면 메일도 좀 보내주시고요. 메일 주소는 house.adust@gmail.com입니다. 저희는 진짜로 여름이 될 아침 저녁으로 계속 더울
이게 계속 그렇게 되겠죠.
그쵸?
이제
네. 열대야
6월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말이 오는 소리 실전 건축 팟캐스트 본격 건축 질의응답 팟캐스트 직구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끝났다.
팟빵과 페이스북에서 집구석을 검색해주세요. 저희들이 있습니다.
마을이 공격당하고 있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들어가도 그냥 구경하는 거야.
구경밖에 못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얘네 공격을 되게 작전이 있구나. 얘네들은 뭐 이런 거.
그러면서 내 거 배치 바꾸고.
그냥 머리야 머릿수.
아, 맞아.
맞아, 머릿수야.
바바리 한 100명씩 데리고 오는 애들 있더라?
바바리안이 뭐지? 애들 맞아. 걔네들이 짱인 것 같아.
걔네들 100명씩 끌고 오더라고.
아처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근거리, 먼 거리가 되거든요.
근데 아처도 때로 몰려야 이게 그치. 효과가 있어.
걔네 너무 약해, 근데.
약해, 근데. 약하긴 한데, 그래서 나는 반반씩 해.
이렇게 또 클레는. 바로 시작하자.
협동조합을.
오로 다 레벨업 했어.
나는 봐, 부탁해! 아이고.
좋아 나에 대해 정말 알고 싶지 않나요 그대를 가질 수 있다면 단 대라도 끊겠어요 Oh baby 밤바다에 반짝이는 하늘의 별빛 흔들리는 파도의 노랫소리 그대를 느끼고 싶어 Oh beautiful 제안을
집구석은 젊은 건축가 집단 에더스가 만듭니다.